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한국합참은 오늘 18시 10분경부터 18시 20분경까지 평양순환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고도, 속도 등 재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발사는 내국과 한국이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동원한 합동 해상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러시아는 어제 종료된 우크라이나 점령지 강제병합 주민투표에서 99%가 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리아노브스티 통신은 주민투표 결과 찬성률이 동부 도네츠크주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일 때 99.23%, 루안시크주의 루안시크 인민공화국일 때 98.42%, 남부 자포리자주 일부 지역 93.11%, 헤르손주 일부 지역 87.5% 등을 기록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투표를 강행한 지역은 약 9만 제곱킬로미터로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러시아는 주민투표 결과를 내세워 이달 중 해당 지역들의 자국 영토 편입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투표 마지막 날인 어제 강요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내 4개 점령 지역에서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실시한 주민투표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행한 화상연설에서 주민투표는 유엔 헌장에 대한 잔인한 위반이자 다른 나라의 영토를 훔치려는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유엔 안보리 등 모든 국제기구에서 퇴출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회원국들이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안하고 투표 결과는 러시아에서 사전에 결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도 오늘 러시아의 불법적인 주민투표와 관련해 조작된 결과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 부분 동원령이 발동된 이후 유럽연합에 입국하는 러시아인이 일주일 만에 30% 이상 늘었다고 EU 당국이 밝혔습니다. EU 회원국의 국경수비 업무를 담당하는 프론텍스는 어제 성명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유럽연합에 입국한 러시아인은 약 6만 6천 명이라면서 이는 전주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론텍스는 지난 나흘 동안에만 3만 명의 러시아인이 핀란드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에 입국하는 러시아인들은 대부분 유럽연합 국가에 거주하거나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이중 국적자들이라고 프론텍스는 말했습니다. 프론텍스는 러시아가 동원령 대상자들을 징집하기 위해 국경을 폐쇄할 경우 불법 외경이 늘 것으로 보인다면서 장기적으로 유럽연합 내 불법 체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본과의 강력한 파트너십과 더 많은 조율을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도쿄에서 일본 반도체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은 탄력적인 공급망과 미래지향적인 혁신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공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급망 문제,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초기에 우리가 기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강력하고 탄력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반도체 부문에 52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수브라마냠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장관이 어제 워싱턴에서 만나 양국 간 안보와 경제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두 나라의 파트너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라며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데 미국과 인도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이샹카르 장관은 인도와 미국의 협력은 오늘날 인도태평양 전역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에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혹시 식사에 곁들이는 반주 적이십니까? 약주라는 표현으로 술에 관대하신 편은 아닌지요? 한국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암생물학 및 의학 최신호에 실은 연구에 따르면요, 하루 두세 잔의 술이라도 일주일에 닷새 이상 계속 마시면 위암이 생길 위험이 46% 더 높았습니다. 지난 2004년에서 2013년 사이에 40대에서 60대의 건강한 한국 성인 12만 8천여 명이 참여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적은 양의 음주와 위암 발병 사이의 관계를 8.6년에 걸쳐서 8년 넘게 추적한 겁니다. 조사 기간 위암에 걸린 참여자는 남녀 합쳐서 840여 명이었습니다. 음주 여부와 성별을 나눠보니 술을 마시는 남성의 경우 술을 안 마시는 경우보다 위암 발병률이 30% 이상 더 높았고요. 아무리 적은 양, 그러니까 10g 정도의 아주 적은 양이라도 일주일에 닷새 이상 음주가 이어진 경우에는 위암 발병률이 46%로 높아졌습니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술을 마신 다음 날은 반드시 금주해야 합니다. 몸속의 알코올도 스스로 분해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울의대 연구팀이 이번 연구를 통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부지영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미국 대륙의 항일 무장 투쟁론자로 불리는 박용만 편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의 날씨 정보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24도로 다소 쌀쌀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9월 29일 목요일 북한은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요.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서해 북부 앞바다 모두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도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평양은 25도에서 33도, 신의주는 26도에서 31도의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최저기온 25도에서 최고 32도, 함흥 25도에서 3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23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주민투표에 압도적인 찬성에 이어서 러시아가 병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정부 수반인 총리로 임명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사상 최악의 홍수로 식량난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에 $1,000,00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의 결과가 나왔네요.
네,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의 4개 지역에서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예상했던 대로 4개 지역 모두 러시아 병합에 압도적인 찬성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지지율, 찬성률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좀 알아볼까요?
네, 친러시아 선거 당국에 따르면요, 남부 자포리자 지역에서는 93%, 헤르손에서는 87%가 병합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있던 이 동부 루안시크 지역에서는 98%가 그리고 역시 동부인 도네츠크 지역에서는 99%가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현재 러시아가 완전히 전 지역을 점령한 주는 이 크림반도를 제외하고는 한 곳도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이 헤르손 그리고 루안시크 주는 거의 대부분, 자포리자 주는 약 80%, 그리고 도네츠크 주의 경우는 약 60%를 점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투표가 진행된 이 지역들만 해도 우크라이나 영토의 15%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네, 이제 주민투표가 끝났으니 이제 다음 수순은 뭐 병합 절차를 밟는 겁니까?
네, 이들 4개 지역의 친러시아 행정당국은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로의 편입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언론 매체에 따르면 29일에 국가 두마와 상원의 승인을 거쳐서 30일에는 푸틴 대통령이 이들 지역의 병합을 공식 선언할 걸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지금 이 주민투표가 부당하다, 불법이었다고 규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투표 방식이 비공개도 아니고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강제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는 건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영토의 지위를 변경하기 위해서 실시했기 때문에 이 주민투표 자체가 유엔 헌장 그리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뉴욕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렸네요.
네, 27일 유엔 본부에서 안보리 회의가 있었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젤란스키 대통령은 이번 주민투표는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빼앗으려는 것이라면서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 주요 7개국 등 국제사회가 즉시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거부권 박탈 등 러시아를 고립시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네, 뭐 어떻게 안보리 차원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미국과 알바니아가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이 러시아 주민투표를 규탄하고 그 결과나 달라진 지위를 인정하지 말자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켰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만약 안보리에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거라고 경고하면서 국제사회가 결코 함께 단합해서 유엔 헌장을 수호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러시아 규탄 결의안이 실제로 안보리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네, 안보리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을 포함해서 적어도 9개 이사국의 지지가 필요한데요. 상임이사국의 러시아가 거부권을 갖고 있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중국도 이 결의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지금 7개월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뭐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달 초에 우크라이나군은 북동부 전선에서 반격에 성공했고요. 이 여세를 몰아서 동부 돈바스 그리고 남부 전선 일대로 진격하려는 모양새였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가 이렇게 갑자기 점령지에서 러시아 편입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들 지역을 편입한 후에는 자국의 영토로 간주할 텐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1일에 자국의 영토적 온전성이 만약 위협을 받는다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서 러시아와 국민을 보호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 쪽에서 이 핵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푸틴 대통령이 말한 모든 수단에 핵무기도 그럼 포함되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보다 노골적으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전날에도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면서 점령지를 포함해서 러시아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엄청난 파국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5일 미국은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과감하게 대응할 거라면서 매우 고위급 수준에서 러시아에 이런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발트해에서는 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러시아에서 독일을 해저로 연결하는 천연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 1 그리고 노르트 스트림 2에서 하루 간격으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운영사인 노르트 스트림 AG는 27일 이 두 가스관에서 3건의 가스 누출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덴마크와 스웨덴 당국 그리고 전문가들은 해저에서 폭발로 인한 가스 누출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원인, 정황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관리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에 따르면 폭발에 이은 가스 누출은 의도적인 행동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이 고의로 한 행동, 그러니까 비밀 파괴 공작이라고 하는 그 사보타주라는 겁니까?
네, 마그달레나 안데르센 스웨덴 총리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분명히 사보타주에 의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호세프 볼의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도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한 행동에 반드시 대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도 이번 사건의 사보타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는 전체 대륙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런데 해당 가스관들은 현재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아는데요.
네, 노르트스트림1은 최근에 러시아가 안전점검을 내세워서 가동을 중단했고요. 노르트스트림2는 지난해에 완공됐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위협과 맞물려서 사업이 전격 중단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스관에는 가스가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요.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많은 양의 가스가 지금 누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언제쯤 복구될 것 같습니까?
현재로서는 언제 복구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겨울에 유럽 국가들은 더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새 총리가 임명됐다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모하마드 빈 살마 왕세자가 27일에 사우디의 총리로 임명됐습니다.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은 이날 이런 내용의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사우디 총리는 누구였습니까?
네, 살만 국왕이었습니다. 사우디 총리직은 지난 1953년에 신설됐는데요. 지금까지는 대개 국가 원수인 국왕이 행정수반인 이 총리직도 겸했습니다.
네, 그런데 살만 국왕이 이번에 아들에게 이 총리직을 넘긴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하마드 왕세자는 이미 몇 년째 사우디의 실권자로서 국왕을 대신해서 국정과 외교 전면에서 활동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온 역할과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네, 모하마드 왕세자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살만 국왕과 세 번째 부인 사이에 여섯 명 자녀 가운데서 장남입니다. 살만 국왕의 건강이 좋지 않은 걸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2017년부터 사우디의 실세로 등장했고요. 이후에 석유 일변도인 사우디 경제의 다각화를 추진하면서 사우디의 경제개발 사업인 비전 2030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고 또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하마드 왕세자를 둘러싼 큰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018년에 터키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서 사우디 출신 반체제 언론인인 자말 카쇼기 씨가 살해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모하마드 왕세자가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서 터키, 미국 등과 대립했습니다. 모하마드 왕세자는 왕실 입장에서는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살해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고요. 왕실에 과도하게 충성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네, 그때 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좀 다시 설명해 주시죠.
네, 사우디 정부는 카쇼기 씨 암살 사건에 가담한 사우디 국적자 8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신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건이 벌어진 곳인 터키에서도 자체적으로 궐석 재판을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이 궐석 재판에 한계가 있다면서 지난 4월에 사우디 정부로 이 재판을 이관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도 최근 들어서는 이 사우디와 이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카쇼기 씨 살해 사건에 책임을 물어서 모하마드 왕세자를 이른바 왕따시키겠다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유가가 급등하는 속에서 지난 7월에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를 찾아서 중산을 설득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파키스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파키스탄에 추가 지원을 약속했네요.
네, 미국이 사상 최악의 홍수로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파키스탄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 1,0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6일 워싱턴에 방문한 빌라왈 부토 자르다리 파키스탄 외무장관과 회담하고 이런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뭐 파키스탄의 홍수 피해가 뭐 상상 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절풍인 몬순의 영향으로 지난 6월 중순부터 파키스탄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국토의 약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 약 600명을 포함해서 1,6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요. 3,300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추가 지원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뭐 홍수 관련해서 미국이 지원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보네요.
네, 블링컨 장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서 5,600만 달러를 바로 조성했고요. 식량을 비롯해서 긴급 천막 등을 짓는 데 필요한 물자를 가득 실은 비행기 약 17대를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파키스탄이 현재 아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신종 코로나 대유행까지 겹쳐서 심각한 경제난을 겪어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에 대홍수로 수많은 도로, 교량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은 물론이고 산업시설도 파괴돼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르다리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뭐 특별히 워싱턴을 방문한 이유가 있는지요?
네, 올해가 미국과 파키스탄이 수교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국은 1947년에 파키스탄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직후에 이 파키스탄과 국교를 수립했는데요. 자르다리 장관이 이끄는 파키스탄 대표단이 이날 국무부가 주최한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이 또 무슨 얘기를 했는지요?
네, 블링컨 장관은 두 나라 사이에 이견이 있기도 했지만 양국은 모든 아프가니스탄인들과 영내 국가 주민들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미래라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있는 파키스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채 탕감 또는 구조조정 같은 중국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파키스탄 외무장관의 얘기도 들어볼까요?
네, 자르다리 장관은 파키스탄이 세상의 종말이 온 듯한 규모의 엄청난 기후재앙을 경험했다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파키스탄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0.8%에 불과한 나라인데 지구상에서 기후변화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10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을 지원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파키스탄의 홍수 피해 후에 거의 5,9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1,700만 달러 규모의 성금이 모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파키스탄은 전천후 전략적 협력 파트너이자 철통 같은 형제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 즉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해 미 의회가 임시 지출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상원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작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의회가 마련 중인 선거 개표 개혁 법안에 대해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계 50개 주가 모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의회가 임시 지출안을 마련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26일 밤 임시지출안을 발표했습니다. 임시지출안에는 오늘 12월 16일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제공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과 자연재해를 입은 미국 내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는데요. 상하원은 현 회기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임시지출안을 승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날까지 임시지출안이 승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다음 달 1일부터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 즉 셧다운에 돌입하게 됩니다. 임시 지출안은 본 예산안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전년도 수준에서 연방기관에 임시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 운영을 지속할 해법이라고 해서 CR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의회는 일단 임시 지출안을 통해 12월 16일까지 정부의 자금을 확보해 놓고 11월 중간 선거 후에 본격적인 정부 예산 편성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이 9월 30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맞습니다. 일단 상원은 27일 밤 임시지출안을 논의하기 위한 절차 투표를 통과시키면서 지출안 통과에 필요한 첫 번째 절차적 관문을 넘었습니다. 임시지출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상원 100석 가운데 60표 이상이 필요한데요. 이날 절차 투표 결과는 72대 23이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임시지출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예,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입니다. 군사훈련과 군사장비, 무기 지원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 등을 위해 총 123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앞서 의회는 두 가지 법안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이미 530억 달러 지원을 승인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추가 예산이 임시 지출안에 포함된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에는 여야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임시 지출안에 또 어떤 내용이 포함됐습니까?
네, 자연재해, 재난지원예산과 저소득층, 동계난방지원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멕시코주에서 발생한 주 역사상 최악의 산불복구 비용으로 25억 달러, 또 최근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지원사회의 경제회복을 돕는 보조금으로 20억 달러, 수년째 수돗물 오염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미시시피주 잭슨시의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을 위해 2천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또 저소득 가정들의 난방비를 돕는 프로그램에 10억 달러를 추가로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임시 지출안에서 뭐 여야가 끝까지 합의를 보지 못한 내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앞서 백악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대응을 위한 예산 220억 달러와 원숭이 두창 대응기금으로 39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는데요. 해당 내용은 임시 지출안에서 배제됐습니다. 이 공화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의 코로나 팬데믹 관련 예산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좀 있어 왔는데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팬데믹은 끝났다라고 말한 자, 공화당에서는 그럼 정부 차원의 코로나 대응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예산 요청을 거부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 지출안 처리에 뭐 최대 변수로 꼽혔던 항목은 따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임시지출안 처리를 앞두고 조 맨친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 관련 법안이 최대 화두였습니다. 맨친 의원은 청정에너지는 물론 화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를 간소화하고 자신의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버지니아주로 이어지는 송유관 프로젝트가 더 쉽게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자, 이 법안이 임시지출안에 연계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이 맨친 의원의 법안이 어떻게 해서 이 임시지출안에 연계됐던 겁니까?
예, 이 민주당 내 중도파로 이 당내 주류 의원과 종종 다른 의견을 내왔던 맨친 의원은 앞서 민주당이 인프라 감축 법안을 추진할 때 자신이 인프라 감축 법안을 찬성하는 대신 자신의 에너지 법안을 임시지출안과 연계해 처리해 줄 것을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약속받았습니다. 이 상원 의원이 의석이 50대 50으로 동석인 상황에서 이 맨친 의원의 표가 절실한 민주당 지도부는 그런 맨친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였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면서 만약 맨친 의원의 법안이 임시지출안과 연계되면 임시지출안을 절대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임시 지출안이 이 절차 투표를 통과한 걸 보면은 이 문제는 해결됐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맨친 의원의 이 요구에 대해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버지니아주를 지역구로 하는 팀켄 의원은 이례적이고 위험한 송유관 거래에서 벗어나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결국 맨친 의원이 27일 자신의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임시 지출안은 맨친 의원의 법안 연계 없이 절차 투표를 통과했습니다.
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임시지출안 최종 표결 날짜가 아직 잡히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셧다운되는 건 양당 모두의 큰 정치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셧다운을 막기 위해 의원들이 막바지 협상에 힘을 쏟을 것으로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 의회 관련 소식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연방의회에서 현재 이 선거 개표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상원의 공화당 1인자인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선거 개표 개혁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27일 선거 개표 법안을 자랑스럽게 지지할 것이라며 이 법안은 결과를 얻고 실제로 법으로 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네, 선거 개표법 개정 움직임은 이 지난해 1월 6일에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과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의회 내에서 선거개표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1887년에 제정된 현 선거개표법은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한 후 이듬해 1월 초에 상하원 양원이 만나 각 주의 선거인단 결과를 인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이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부통령의 역할을 더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고 또 선거 결과를 쉽게 뒤집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선 선거개표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네, 의사당 난입 사건이 발생한 1월 6일이 바로 이 선거인단 결과를 인증하는 날이었죠.
맞습니다. 당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당 난입에 폭동을 일으켰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의회에서 이 선거 개표법 개정에 나선 건데 상원 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법안은 대통령 당선인 인증 절차에서 부통령의 역할은 순전히 의례적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요. 또 법안은 또 의원들이 각 주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상원의원 1명과 하원의원 1명의 서명을 받으면 상원 합동회의에 이의가 접수되고 합동회의는 중단될 수 있지만 이 상원의 새로운 법안은 하원 435명과 상원 100명 의 5분의 1이 동참해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네, 이 개혁 법안 처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27일 상원 규칙위원회에서는 선거 개표 개혁 법안이 찬성 14대 1로 통과됐습니다. 이 맥코넬 의원을 포함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 대부분 찬성했고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공화당 소속의 테드 크루즈 의원이었는데요. 크루즈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거부했던 의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네. 이 법안이 본회의에는 언제쯤 상정될까요?
네,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들은 올해 안에 선거개표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하원에서도 지난주에 비슷한 내용의 대통령 선거 개혁 법안이 통과했는데요. 상하원의 법안 내용 가운데 일부 다른 내용을 이제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후 최종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으로 발효됩니다.
네. 한편 이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이 또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의사당 폭동의 가담자가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에이미 버넌 잭슨 판사는 27일 경찰관을 폭행하는 걸 도운 혐의로 기소된 칼 영 씨에게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아이오와주 출신인 38세 남성 영 씨는 총 12개 이상의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관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이렇게 장기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진 관련 선고 가운데 가장 긴 연기 가운데 하는데요. 앞서 이 금속 깃대로 의사당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정지 뉴욕시 경찰관의 경우 10년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지금까지 기소된 사람은 약 900명에 달하는데요. 400명 이상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죠. 요즘 미국에서 자동차 시장의 최대 화두가 바로 전기차인데요. 이 전기차 상용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일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교통부는 27일 미국 내 50개 주가 모두 전기차 충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50개 주뿐 아니라 수도 워싱턴 DC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역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전기차는 휘발유와 같은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로 충전해 달리는 친환경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전기차가 도로에 달리는데 필수적인 충전소 확보에 큰 진전을 보게 된 겁니다.
네. 이 환경 오염을 줄이는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이 전기차가 요즘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충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까 봐이 구입을 주저하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전기차의 경우 아직 이 충전소가 일반 주유소처럼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정부가 전기차 확대를 추진하며 이 충전소 건설에 집중하는 것도 바로 이런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미국 정부의 전기차 충전소 확충 계획,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네, 국내 각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 50마일, 그러니까 약 80km마다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작년 11월 의회를 통과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관련 예산이 배정되면서 정부는 각주의 전기차 충전소 건설을 위해 앞으로 5년간 50억 달러를 투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교통부는 지난 2월 전기차 충전소 확충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오늘 2030년까지 충전소 50만 곳을 확충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정부가 관련 계획을 발표한 지몇달 만에 미국 내 50개 주가 모두 이 충전소 건설을 승인받은 거네요.
맞습니다. 교통부에 따르면 앞서 이달에 이미 33개 주와 워싱턴 DC가 사업 승인을 받았고요. 이번에 나머지 17개 주에 대한 최종 승인이 내려진 겁니다. 앞서 교통부는 충전소 확충 계획을 밝히면서 각주 당국이 연방 정부의 요건에 부합하는 충전소 설치 계획을 마련해 제시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충전소 건설 조건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장소가 고속도로 주변이어야 하고요. 4개 이상의 고속 충전기가 설치되도록 했습니다. 이 전기차 4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1시간 내에 충전을 완료할 수 있는 것 등이 정부의 승인 요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주가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 충전소 건설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AP통신은 올해 말까지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등 일부 주에서 기존의 전기차 충전 시설이 확장되는 걸볼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승인을 받은 형태로 개선되기 시작하는 건데요. 또 내년 봄부터는 새로운 충전소 건설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방교통부는 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어떤 포부를 밝혔습니까?
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미국은 지난 세기 자동차 혁명을 주도했다며 21세기에는 전기차 혁명을 주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티지지 장관은 이어 정부의 충전소 확충 계획은 대도시에서 시골 마을까지 이 나라 전역의 미국인들이 자동차로 인해 절약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부는 자동차 시장에서 이 전기차 비율을 크게 올리겠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50%를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충전소 확보 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미국산 전기차 구매자들이 연방 세금 보조금으로 최대 7,50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하는데 뭐 어려움은 없을까요?
네,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나 캘리포니아주는 주의 전력망이 대량의 전기차 충전도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다른 주들의 경우 이를 확신할 수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산 부품 조달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 충전소 건설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륙의 항일 무장투쟁론자로 불리는 박용만 다섯 번째 시간으로 박용만과 당시 미주 한인사회가 우영 국가론을 주창하게 된 과정과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뒤 국권회복을 내세우는 한인단체들이 미주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그러자 이들 단체가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자인 한국교원대학교 김도훈 교수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그때 북미 쪽에서 가장 중심이 된 단체가 안창호가 1905년에 조직했던 선프란시스코에서 조직한 단체가 하나가 바로 공립협회고 이 공립협회가 나중에 국민회의 중심 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국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이제 조직적으로 러시아의 땅도 사면서 독립군기지 개척기지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준비를 하던 와중에 1908년 3월에 바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제국 외교고문이라는 스티븐슨이라는 인물이 와요. 그러니까 친일파예요. 바로 이거를 공립협회하고 대동보국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들이 잘 아는 두 분이 여기서 스티븐스를 총으로 처단을 하는데 그게 바로 잔인한 전명은 의거라고 그러죠. 우리가 의사들의. 그러면서 이때부터 갑자기 뭐냐면은 그 재판을 후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암살이 너희들이 하는 게 살인이 아니라 이것은 정당한 독립투쟁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재판을 통해서 하면서 그 내부적인 이제 결속력하고 통합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박용만 선생이 애국동지자 대표를 통해서 그런 회의도 하니까 그 두 가지가 여파가 돼서 결국은 그러니까 본토에서는 안창호 중심의 그 공립협회하고 하와이에는 여러 단체가 이미 1907년 9월에 통합을 해서 한인합성협회라는 단체를 만드는데 이 단체들이 1909년 2월에 통합을 해서 만든 단체가 국민회예요.
한편 국민회는 1910년 5월 대동보국회마저 통합하고 이름을 대한인 국민회로 개칭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10년 12월 대한인 국민회 북미지방총회는 다음의 총회장으로 문양목을 선출합니다. 이 문양목은 박용만이 미국에 도착할 때부터 한인 소년병 학교 후원까지 도운 굳건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총회장에 당선된 문양목은 박용만에게 대한인 국민의 일을 함께하자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박용만은 이를 거절했는데요. 그러자 1911년 1월경 문양목이 직접 링컨으로 와 설득 끝에 승낙을 얻어냈습니다. 단 조건은 6개월 동안 대한인 국민의 일을 정돈한 뒤 다시 학업을 계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11년 박용만은 멀리 네브래스카주에서 무형국가를 조직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되는 신한민보 주필로 취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네브라스카 대학 봄학기를 휴학하고 2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신한민보는 왜 박용만을 주필로 초빙했던 걸까요? 한국교원대학교 김도훈 교수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니까 1911년 2월에 바로 박용만 선생이 대한인 국민의 그 기관지가 신한민보라고 있는데 신한민보라는 건 새로운 한국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민보라는 건 국민의 민자고 하와이는 신한국보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한국에 하나는 국민 국자를 따고 하나는 민자를 따서 새로운 한국의 국민의 주가 되는 신문이 이제 각기 하와이하고 이제 북미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북미 쪽에서는 바로 신한민보인데 1911년에 바로 박영만 선생의 신한민보 주필로 이제 통일을 해요. 근데 평소 이 박영만 선생은 네브라스카 대학교의 정치학과에 다니면서 굉장히 아메리카 혁명사를 쓰거든요. 나중에 학위 논문으로.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서 초빙을 해서 여론을 한번 우리가 지금 나라가 없으니까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박영만 선생을 초빙을 해가지고 주필로 앉혀요.
박영만이 신한민보 주필로 취임하면서 내세운 무형국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김도훈 교수의 저서 미대륙의 항일 무장투쟁론자 박영만에 따르면 박영만은 무형국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원래 국가의 성립은 백성과 토지로 기초를 삼고 법률과 정치로 집을 만드는 것이라. 그러하나 시방 우리는 백성은 있고 토지는 없어 불갑을 남의 토지 위에서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고로 무형한 국가라.
신한민보 주필로 취임한 박용만은 몇몇 논설을 통해 이 무형 국가론을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김도훈 교수는 무형 국가론이 최초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주장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때부터 박영만 선생이 무형국가론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제 발표를 하는데 무형국가론이라는 건 뭐냐면 나라가 이미 망했잖아요. 1911년이니까 10년에.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라는 없지만 우리가 정부를 세워서 나라를 되찾으면 된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1919년에 임시정부라는 걸 세우자는 게 처음으로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라 바로 1911년 재미한인 국민회하고 박영만 선생이 중심이 돼서 전개했던 이 무형국가론이 우리나라 최초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하와이대학의 최용호 전 교수는 그의 논문 박영만에서 무형국가를 세우자는 주장이 해외에서 한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정치 조직체가 필요하다는 박영만의 절실한 신념에서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김도훈 교수에 따르면 박영만은 특히 조직 가운데 정치 조직을 강조했습니다.
조선민족을 한 헌법 앞에 관할하여 한 무형한 국가를 설립하자 함이니 가령 시방 북아메리카와 하와이와 해삼위와 만주에 있는 조선 사람들은 다 일체로 그 공회에 속하게 하여 법률을 이같이 정하고 제도를 이같이 꾸며 뜻이 같든지 의견이 다르든지 감히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정치 조직을 강조한 박용만은 무형국가를 미주에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무형국가의 건설은 마땅히 미주와 하와이 한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북아메리카 대륙은 한인의 새 나라를 만드는 땅이 되어 장차 조선 역사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더하게 되고 또 북아메리카 대륙에 나온 한인은 자기들의 새 정체를 조직하여 장차 조선 헌법의 아버지가 되어 조만간 한 무형한 국가를 성립해 누구든지 무릇 조선 산하에서 생장하여 조선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감히 이 범위 밖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교원대학교 김도훈 교수는 박영만이 해외 한인을 통일하고 결속시키기 위해 먼저 헌법을 제정하고 정치적으로 여기에 복종시켜 무형국가 또는 자치정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주장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와이대학의 최용호 전 교수는 구체적으로 박영만이 구상하는 무형국가는 미국처럼 주권재민 사상에 따라 삼권 분립이 되어 있고 연방제를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전 교수에 따르면 박영만은 이렇게 성립된 무형국가의 국민에게는 당연히 의무와 권리가 있고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지 한쪽만 있을 수는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렇게 박용만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몇 달 동안 미주 한인 사회의 무형 국가 수립 여론을 확산시키자 이에 따라 대한인 국민회는 1911년 6월부터 해외의 모든 한인에게 무형 국가론에 따른 국민 의무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실상 재미 한인의 자치 정부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박용만과 대한인 국민회가 추진한 무형 국가론은 미주 한인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자인 한국교원대학교 김도훈 교수는 무형정부, 즉 임시정부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필요한 헌법을 구상한 것은 한국 역사상 처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것도 일반적으로는 보통 해외 쪽에서는 망명정부,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망할 때 그 정부 중에 일부가 정부의 인사 중에 일부가 다른 나라가 가지고 망명정부라는 걸 세우는데 여기서는 망명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을 주체로 하자는 정부를 세우자는 것이 굉장히 큰 의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임시정부의 시원이라고 볼 수 있는 사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게 바로 박영만 선생의 무형국가론과 그다음에 이를 동시에서 지원을 했던 국민의 사고 속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태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1919년 임시정부까지도 결성되는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배경이 되는 거죠.
박영만의 노력으로 재미 한인들 사이에 대한인 국민회를 임시정부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하자 박영만은 1911년 6월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네브래스카주로 향했습니다.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박영만 다섯 번째 시간으로 박영만과 당시 미주 한인사회가 무형국가론을 주창하게 된 과정과 배경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배워보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비슷해서 헷갈리는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 bear, B-E-A-R인데요. 명사로 쓰일 때는 곰이라는 뜻이고 동사로 쓰이면 참다라는 뜻입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You know, the other day I saw the most adorable bear on TV. But I couldn't bear the thought it was in the zoo.
최근에 TV에서 최고로 사랑스러운 곰을 봤어요. 하지만 그 곰이 동물원 안에 있다는 생각이 견디기 힘들었죠. Bear, B-E-A-R, bear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명사로 곰, 하지만 동사로 사용할 땐 힘든 것을 받아들이다, 다시 말해 견디다, 참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무언가 소지하다, 운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미국 수정 헌법에 보장된 무장할 권리를 right to bear arms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나아가 책임을 떠맡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뜻으로 bear이란 동사가 쓰인 문장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ear with me. Be patient with me. Give me a moment.
이번에는 내가 서류를 찾는 동안 기다려주세요.
Bear with me while I find the document.
내가 설명하는 동안 기다리세요.
Bear with me while I explain.
Some sound the same but are spelled differently. Like two, two, two. One is a preposition. The other is an adverb or synonym for also. And the last one is a number.
이번에는 two, T-O, T-O-O, two, 그리고 T-W-O, two 이 세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은 비슷하지만 문법적인 용도가 확연히 다르고 뜻도 판이합니다. 먼저 T-O, two는 뭐뭐로, 뭐뭐에게를 나타낸 전치사죠. T-O-O, two는 also, 또한 이런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T-W-O, 이 단어는 숫자죠. 이를 말합니다.
Principle and principle. One means truth. The other is a head of a school or organization.
Principle, P-R-I-N-C-I-P-L-E. 그리고 P-R-I-N-C-I-P-A-L. 발음이 비슷해서 자주 혼동하는 단어인데요. Principle, P-R-I-N-C-I-P-L-E는 원칙, 신조를 말하고요. P-R-I-N-C-I-P-A-L은 학교의 교장 같은 특정 기관의 우두머리를 가리킵니다.
Here, here. The first one indicates a location, while the other one indicates listening.
Here, H-E-R-E, H-E-A-R. H-E-R-E, here은 위치, 이곳을 표현하는 명사나 부사로 쓰이고요. H-E-A-R, here. 이것은 듣다라는 뜻의 동사죠. Site, C-I-T-E. 사이트는 이유, 예를 들다 혹은 인용하다라는 뜻의 동사고요. SIT 사이트는 위치, 현장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사이트 SIGHT는 시각, 시야를 말합니다.
Lay, laid, laid. Lie, lay, lane.
Lay, L-A-Y, 놓다. Lie, L-I-E, 눕다. 자주 혼동되는 단어죠. 눕다 L-I-E의 과거형이 lay, L-A-Y이기 때문인데요.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The chicken lays eggs.
닭이 알을 낳습니다. 과거형은 L-A-I-D, laid고요.
The workers laid the foundation for a new school.
인부들이 새 학교를 위한 기반을 놓았습니다. 과거 분사는 laid, L-A-I-D입니다.
He has already laid his cards on the table.
그는 이미 테이블에 카드를 올려놨습니다. 반면 눕다라는 뜻의 lie, L-I-E는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입니다.
Don't lie in the grass.
풀밭 위에 눕지 마세요. 과거형은 L-A-Y, lay죠.
She lay on the bed.
그녀는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The food had lain on the counter for too long.
그 음식은 판매대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lie, L-I-E는 또 거짓말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이 경우 과거형은 lied, L-I-E-D, 과거 분사도 L-I-E-D, lied입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VOA 매일 영어, 오늘은 비슷해서 헷갈리는 단어들 lie, lied, lied, 거짓말하다, lie, lay, lain, 눕다, lay, laid, laid, 내려놓다,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가 3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부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